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리암 땅으로 두루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천국 양식이 되어 더욱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사무엘상 8장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9장 그리고 10장 말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죠.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두 아들들이 악한 사사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올바로 다스리고 인도해줄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합당하고 의로운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전부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고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진짜 이유가 뭐였죠?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왕국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상 8장 5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꼭 그 앞에 붙이는 말이 있었죠. 열방과 같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세상 정욕을 채워줄 세상 왕을 원했고 그 왕을 통해 세상 왕국 세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싶어 했던 열방, 우리가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해 왕을 세워달라. 구약에서의 열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사단의 왕국으로 바꾸려고 했고 하나님 대신 사단을 섬기려고 했던 죄악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바꾸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목적과 이유와 동기와 의도가 하나님이 왕을 주시려고 했던 목적과 이유와 동기와 의도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왕을 세우는 거에서는 비슷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다 달랐습니다. 그들이 세우려는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왕국을 위해 하는 것처럼 착각했거든요. 우리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 같은 것인지 항상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죠? 저들이 나를 버렸다. 아니, 하나님 왕국을 위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거부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고하셨습니다. 8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원하는 세상 왕은 너희를 종으로 삼고 너희 것을 다 취하여가는 싹꾼과 같은 악한 왕이 될 것이고 결국 너희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죠? 사무엘상 8장 19절에 그들의 생각으로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찬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세상 정욕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찬 백성들은 그 마음이 딱딱하여져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이 고든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벌주시고 심판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8장 21절에서 22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왕을 세우도록 잠시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잠시 죄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바로 사울입니다. 백성들의 악한 요구대로 그들이 원하는 세상 왕으로 세워질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전체 9장부터 10장까지 말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9장 1절부터 10장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길지만 다 한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지만 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집에서 읽어오라고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이제 사울이 백성들이 원하는 바로 그 왕으로 세워질 텐데 그가 정말 하나님 왕국을 다스릴 만한 자인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 이 사울이 이러한 자구나. 이제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겠구나. 그런데 정말 그 사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만한 자인가?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정말 사울이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만한 자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래서 깊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자격 조건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자격 조건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서가 항상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속에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악한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잘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정말 너희가 세우려고 하는 왕은 악한 싹꾼과 같은 왕이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정말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사울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분명히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질 세상 왕이었고, 아니 세상 임금인 사단을 닮아 있어야 하고,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거고, 백성들의 것을 다 취하여가는 악한 싹꾼 목자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드러나는 모습이 악하면 왜 따라가겠어요, 거짓 목자를? 아니,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소견, 세상 기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왕이 될 만한 자, 정말 목자로 따라가고 싶은 자였습니다. 열방에서는 그런 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이제 verse 1 and 2에 가면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 위에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을 소개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먼저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기스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정이었다. 유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력하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번역마다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번역은 wealthy, 즉 너무나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mighty man of valor, 즉 용맹한 용사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하면 부와 권세를 다 가진 최고의 집안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부유하고 용맹한 용사였던 부와 권세를 가진 최고의 집안 기스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집안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이 사울이 어떤 자였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준수한 소년이었다. 준수하다. 어떤 뜻일까요? 준수하다. 뭐 그 정도면 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Handsome. Impressive man. 외모적으로 너무나 잘생기고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자였다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최고로 잘생기고 최고로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외모에 있어서도 사울을 따를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나오죠. 키는 어떠했나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였다. 즉 최고로 장대한 키에, 최고로 흠모할 만한 외모에, 가장 최고의 집안에 다 가지지 않았나요? 여기까지만 봐도 모든 백성들이 생각할 때 사울은 정말 왕이 될 만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이나 외모만 보면 안 되죠. 뭘 봐야 되죠? 아니,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한 집안의 사회를 골라도 겉모습만 번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집안도 보고 외모도 보고 다 보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됨됨이를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보면 사울의 인간적인 됨됨이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3절부터 5절에 verse 3 through 5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집이 당시 매우 부요해서 많은 나귀들과 종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명했죠. 부탁했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 말을 그 즉시 순종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할림 땅을 거쳐 베냐민 땅 전 지역을 두루 돌면서 아버지가 잃은 나귀를 열심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아들이에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나귀를 찾아다닐 정도로 너무나 순종적인 아들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사울은 그렇게 오랫동안 나귀를 찾아다니면서도 자기가 힘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뭐만 걱정하고 있죠?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나귀를 찾으려고 너무 멀리 오랫동안 집을 떠나와서 아버지가 혹시 걱정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딨어요? 우리가 이런 아들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 나왔던 아들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의 악한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의 악한 두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와 너무나 대조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니,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외모만 아니라 인간 됨됨이도 이 정도면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보여주세요.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까 하여 이제 자신과 함께 길을 떠났던 사환의 그 말을 따라서 누구를 찾아가죠?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죠. 야, 너를 찾아올 그 사울이 바로 백성들이 사모하는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온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요. 사울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께 바친 그 희생제물의 넓적다리를 남겨주어 사울을 대접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넓적다리를 주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레위기 7장 32절에 가면 그 제사장이 화목제로 바친 제물을 바친 후에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게 했죠. 즉 사무엘은 사울을 누구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부위를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해요. 즉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자는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새 직분을 가진 자가 될 거라는 거죠.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 사무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울을 높여주며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세요. Verse 21. Chapter 9.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겸손해 보이지 않나요? 네? 아, 정말 너무 겸손하잖아요. 자신은 가장 작고 미약한 자라. 그리고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정말 가장 미약한 지파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미약한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에 악한 사단을 닮은 싹꾼 왕의 모습이 보이나요? 이뿐이 아니에요. 또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높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넓적다리로 제사장처럼 먹인 후에 기름을 부어서 보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선지자 직분을 갖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10장으로 가면 그가 가는 길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도 임하여 예언까지 하게 돼요. 모처럼 선지자처럼. 그리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성경에. 구약적인 거죠. 구약적인 현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도 하고 왕도 끊쳐지고 왕국도 무너지기도 하죠. 어쨌든 비록 일시적인 체험이었지만 사울이 성령님의 체험도 하고 예언까지 하게 돼요. 이건 또 뭘 보여주는 걸까요? 사울에게 선지자 직분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이제 세워져서 그 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자는 메시아 왕처럼 세워질 거라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새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여야 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더욱 왕으로 세워질 만한 이유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백성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시각으로 보면 사울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자였습니다.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게 읽으면서 생각되지 않았나요? 흠모할 만한 외모에, 장대한 키에, 부와 권세를 누리는 가정의 아들로 효자였고 도덕적인 겸손함까지 가졌죠. 사무엘의 기름부음까지 받았죠. 하나님 신의 부으심을 받는 체험까지 했죠. 예언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런 자를 왕으로 안 세우면 도대체 누굴 왕으로 세울 거예요? 우리는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걸 알고 보지만 그 백성들이었다면 어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백성들의 요구에 딱 맞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뭘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흠모할 만한 이 사울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7절. First Samuel chapter 16, verse 7.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여기에 외모라는 것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서 보여주신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그저 도덕적, 세상적 기준,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흠모할 만한 자라 여기며 세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렸다고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at the heart,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외모로만 보면 사울은 정말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집에서 읽으시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도대체 사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였을까? 아무리 봐도 사울은 모든 면에서 다 좋아 보이지 않나요? 아니, 우리에게 딸이 있다면 이런 자 사위로 맞이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잘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만 보면 너무나 좋아 보였지만 천국 기준으로 보면 사울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도 이것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처럼 그 사울의 큰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였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울의 문제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왜? 온갖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도덕적 기준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사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단을 닮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증거가 또한 오늘 본문 전체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소개할 때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로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의 책이에요. 이제 왕국이 세워지려고 하는 사사시대 말기.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연결해 보면 사사시대 말기 때 사사기의 끝부분을 보면 사사시대 말기 때 가장 악한 지파로 나오는 지파가 어느 지파였을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당시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하고 가증스러운 죄악이 행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 땅이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악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이스라엘이 분노했고 함께 베냐민 지파를 쳤고 베냐민 남자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몇 명만 살아남았죠?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만 살아남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가 너무나 파역하였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깨져요. 그리고 형제끼리 사륙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또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하나됨이 깨져요. 그렇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스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모든 베냐민 지파에 남은 기업들을 그 600명의 남자들이 나눠 갖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큰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통에 서로 형제끼리 싸울 때에 남은 남자들이라고 하면 용맹스러운 군사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는 우리들의 딸을 주지 말자고까지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금방 바뀌어버려요. 그런 베냐민 지파의 남자를 자기들의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흠모하기까지 하며 아니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였나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창세기 49장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유다 지파에서 왕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사울도 이런 하나님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세상 기준으로만, 그저 외모로만, 그저 사람의 생각과 자기 소견대로만 왕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던 거죠. 모든 것이 그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온통 사람의 생각뿐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 예배한다고 살았다는 거죠. 더욱이 사울 자체의 모습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울이 아버지 명을 따라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죠. 그 긴 여정 동안 아버지는 걱정하고 나귀는 걱정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누가 하나님 얘기를 슬쩍 했죠? 사울이 아니라 그 함께 따라갔던 사환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고 우리 물어보자. 왜? 나귀를 못 찾아서. 그 사환에 이끌려서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즉, 사울이 사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사환에게 끌려 사울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왕이 된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말이 될까요?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사무엘상 3장 30절에 가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7장 15절에서 17절에 가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역을 돌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는데도 알아보질 못해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사무엘이 늙어 이제 사울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사무엘을 떠나고 또한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그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우리는 이 사울이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예배를 이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거든요. 7절과 8절 보시겠어요? 9장 7절과 8절. 1 Samuel chapter 9 verse 7 and 8.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서 예물을 주어 우리의 갈 길,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물으려고 지금 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주려 했던 그 예물이라는 단어 있죠.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테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offering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예물, 오프링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점치는 자에게 물어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복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복채내고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들 좀 찾아달라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이나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저 복채내고 잃어버린 아버지 나귀나 찾아주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7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올바른 예배의 삶으로 회복하신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또다시 사울도 백성들도 말씀에서 떠나 우상 숭배의 삶으로 하나님 또 우상처럼 여기는 삶으로 타락했음을 사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이 내용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분명히 사울에게 왕이 될 거라고 알려줬죠. 거기다가 사울을 높이고 그 제사장에게 두둔 넓적다리로 대접했죠. 그 다음에 사울에게 기름도 붓고 선지자를 세우듯 하나님 신의 부으심을 받게 했고 예언까지 하는 경험도 하게 했습니다. 10장 6절의 말씀처럼 사울을 마치 새 사람으로 옷 입혀준 거예요. 어떤 새 사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새 직분으로 옷 입혀줘.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죠?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제사장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며 왕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려고 했나요?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나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전체 9장과 10장을 보면 사울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나요? 이걸 보면 너무 우스워요. 온통 어디에 있었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 온통 세상에만 가 있었습니다. 세상 염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안 보입니다. 구하는 것이 온통 세상, 나귀로 대표되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의 뜻.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얘기만 해요. 사무엘이 이러한 사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야, 나귀는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았어. 우리가 찾아줬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만 생각하라고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사무엘상 9장 20절에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10장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사무엘이 몇 번이나 알려줍니다. 야, 암나귀들 찾았다. 그런데 사울이 마침내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여정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모든 얘기의 중심은 무엇이었나요? 온통 나귀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나귀를 찾으려고 사무엘까지 찾아갔다. 나귀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울의 숙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무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고 묻자 사울의 대답이 뭐였죠? 10장 16절에 보세요. Verse 16, chapter 10.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 여정 중에 오직 말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온통 나귀밖에 없어요. 억지로 안 되는 거죠. 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만 말로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신에게 해준 얘기도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했고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귀를 찾았다는 것. 사무엘에 말하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 왕국이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왕이 될 자가. 세상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외모로는, 도덕적으로는 너무나 흠모할 만한데. 분명히 왕이 될 것을 알려줬고 새 직분으로 옷 입혀주기까지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기준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긴 뭘 중요해. 아니 오히려 그런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은 싫었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외모로 도덕적으로 괜찮았으면 다 좋았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세상? 세상의 가정?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이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사단을 가리키는 세상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임금인 사단,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에 뿔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의 악하게 악작이 없는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에 가면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요. 사단의 종들도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즉 사울처럼 외모로 도덕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좋아 보이고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다 이랬어요. 외모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훌륭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일꾼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종들이다. 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그 열매로 판단하라고 하시죠. 우리의 판단 기준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들은 그저 세상 기준으로,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그저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과 그의 종들이 닮아있는 것처럼 사울과 백성들이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대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그 왕이었습니다. 자기들 같은 왕을 원한 거죠. 자기들의 죄성에 부합하는, 자기들과 구하는 것이 같은 왕.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9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켜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왕이다. 맞는 말이죠. 백성들이 원하는 왕,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울이 우리 마음에도 합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왕국의 열방과 같은 왕이 세워지고 열방과 같은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갑니다. 교회가 사단의 왕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 부르신 자들이 사단의 백성들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또다시 죽어갑니다. 또 살려놓으면 또다시 죽어갑니다.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의 왕국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또 뭘 예비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죽은 교회를 또다시 살리시라고.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시려고. 가깝게는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 합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누가 예비되죠? 다윗 왕이 예비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때에서야 온 왕국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누구를 예비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 왕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셔서 마침내 사단의 왕국을 다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세우실 것이며 죽어가는 그의 교회를 완전히 살리시어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지는 이 왕들을 보세요. 다윗도 아니 예수님도 사실 외모적으로는 흠모할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자기들 왕으로 섬길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것을 구하고 자기들에게 이 세상을 주는 세상왕, 세상의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왕,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신 왕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이들 만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이리맨으로 나와요. 근육에다가 막 잘못 가르치는 거죠. 흠모할 왕이 아니십니다. 그런 걸로 어트랙티브한 왕이, 임프레시브한 맨이 아니시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국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 잘못 알고 예수님을 와 세상 왕, 세상을 주는 세상 왕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럼 완전히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외모적으로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왜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고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에 속하여 살아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결론을 다 내리지 못했는데 강해 설교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 어떤 분이신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는 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기준들도 예전에 옛사람의 죄악처럼 온통 사람의 생각과 도덕적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에 함께 있어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오직 말씀 안에서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로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2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고난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